국민통일방송 신년 기획 특집 20부작 베트남 개혁개방 그리고 북한의 선택 제18부 북한의 개혁개방 어디만큼 와있나 눈 감고서 앞 친구의 손을 잡고 어디만큼 왔냐고 물으며 집까지 왔던 놀이 기억나세요? 어디만큼 왔는지도 궁금했지만요. 사실 어디만큼 가야 할지도 알 수 있어서 정말 머나먼 길도 즐거웠던 놀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문 진행자 김영입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어디만큼 와 있을까요? 베트남의 발전 과정을 보면 북한의 개혁개방 어디만큼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디만큼 가야 할지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 이런 위치 파악 의미 있을 듯합니다. 오늘도 역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의 박은주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네. 뭐 나선이나 원산, 뭐 금강산 같은 경제특구를 개발해서 이 대외 개방의 창구로 삼으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네. 개혁개방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개혁개방을 원한 건 물론 아니었지만요. 예. 지금 북한은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예.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다고 예, 판단이 되고요. 북한이 그 경제개혁 조치들을 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예.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좀 다양한 경제 개혁 조치들을 시행을 했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예, 혼자 힘으로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예.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북한에 없는 게 일단 세 가지 정도 보이죠. 바로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요. 여기서 자원은 뭐 북한에 매장된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예. 원유가 없잖아요. 석유가 나지 않으니까 일단 예. 전기 생산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네.
북한에서 얘기할 때 에너지가 없어서 전기가 부족해서 뭐 엘리베이터를 못 움직인다든지 네. 아니면 좀 난방이 잘 안 된다느니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만큼 자원은 풍부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네. 석유가 없었습니다. 베트남이 지난 1986년 도이모이를 시작해서 정상 국가로서 WTO 그러니까 세계 무역 기구 가입까지 20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30여 년이 지난 현재는 1인당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 약 2,300여 달러로 이 중간 소득 국가로서는 정말 확 성장했다. 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이 베트남과 같은 시간, 과정, 속도가 걸리지 않을까? 예상 시나리오를 그렇게 보지 않나요?
일단 북한하고 베트남이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지만 예. 개혁개방 속도까지는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럴까요?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위해서 정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전 더 예? 빨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아, 도리어요.
네. 예. 이를테면 베트남은 20년이 걸렸지만 북한이 핵을 바로 포기만 한다면 완전히 핵만 포기한다고 하면 5년 안에라도 가능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현재 북한 주민 한 명당 소득이 1,200달러 수준인데요. 그럼 베트남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네.
뭐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 23배 정도 한국이 더 많이 벌고 있지만 네. 북한이 경제 규모도 작고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자체가 안 되기는 했지만 뭐 베트남보다 더 빨리 왜냐면 한국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보다 네. 더 빨리 성장이 가능해지고 그렇다고 하면 베트남이 개혁 개방 이후에 30년 동안 약 10배 성장을 했잖아요.
예.
북한 주민들도 금세 1만 달러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 꿈 같은 얘기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완전한 비핵화라면 5년, 베트남과 같은 성장 속도면 30년 후에나 북한 국민 소득이 한 만 달러를 넘어선다니까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 텐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걸어온 개혁개방 제일 중요한 거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도전했다는 데 큰 네,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어디만큼 온 건가요?
예, 사실 현재 북한의 미래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죠. 그런데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야만 한다는 현실 자체는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곧 가시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네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북한도 어려운 경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아주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뭐 경제 개선이나 개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실패하긴 했지만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일단 북한이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시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네.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네. 네. 이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물가나 임금, 환율 등에 대한 가격을 좀 현실화하고 지금은 왜 그 이중가격제라고 해서 당국이 제시하는 가격과 시장의 가격이 다르죠. 너무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예. 이 가격을 좀 더 현실화하고 배급제를 부분적으로 수정, 그러니까 사실상 포기를 한 거죠. 이제 아. 배급제를 부분적으로 좀 그 뭐 수정을 하고
예.
국가의 그 철저한 계획에 하에서 이제 운영되던 그런 경제를 좀 예. 분권화해서 각 기업소들이 좀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도 있게
예.
그런 그 행 조치들을 좀 단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정책 변화를 시도한 조치죠. 그런데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가격이 아. 여전히 이중 가격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기업소에서 경영 자율성을 확대시킨 조치라고도 할 수 있었군요.
네.
국가 계획을 분권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뭐 국가 계획의 분권화가 경영 말이 굉장히 그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시킨다는 건데 그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제대로 국가가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조달해서 알아서 아. 생산해라.
예.
인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혁이 잘 되지 않았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개혁적 조치는 김정은 정권 이후에 추진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제 국가의 역할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국가의 한계를 좀 인정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기업소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부여를 하고 뭐 그걸 내다 팔아서 그러니까 시장 활동을 하는 거죠. 내다 팔아서 소득을 분배하는 권한까지도 일부 보장하는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 앞서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서 기업소의 경영 자율성 확대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농업 부분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포전 담당제 도입한 거. 그래서 협동농장의 네. 자율성을 좀 높이고 가족 단위로 농장을 운영해서 좀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베트남 개혁개방 초기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네,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골자는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알아서 또 능력대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이득을 취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말하면 각자 도전.
그렇죠.
결국 주민들은 시장 경제 원리 체제를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 경제 원리 체제를 우리가 도입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쵸.
저절로 그렇게 됐네요.
네. 사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은 완벽한 통제와 완전한 분배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은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배급 과 계획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각자 먹고 살 방법을 찾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 일단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를 경험을 하게 된 거고 그 상황에서 각자 먹고 살 방법을 찾으려면 결국은 시장 경제 원리 체제를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예. 뭐 김정은 시대가 아니라 김일성 시대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고 하면 좀 충격이 커서 사회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예.
이미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사회 혼란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좀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 경험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시장 경험도 했고 뭐 소규모로 수공업 그 기업 소들을 운영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경제 개혁 조치가 오히려 반가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네. 북한 당국이 나서서 돈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고 전략입니다.
네.
베트남 당국이 개혁 개방을 주도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북한이 돈줄을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라에 돈이 없다는 거를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나라에서 예산으로 그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돈주들의 그 자본력을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초반에 그 중국이 화교 자본을 활용을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가 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주들을 활용을 하려고 한 그런 모습인 건데 뭐 북한이 나중에 개혁 개방의 길을 정말 간다고 한다면 그 이제 속도만큼 중요한 게 그 개혁 개방의 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뭐 베트남처럼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회 충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아, 예.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하면 급격한 사회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좀 불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그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특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 같거든요.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인 개방. 그리고 경제 체제를 좀 단계적으로 계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하향식 위에서 아래로 개혁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도 당국이 뭐 주도적으로 경제 특구를 이제 지정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대외 개방의 전략지로 개발하려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하고 똑같겠네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도 도이모이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외국인 투자법도 만들고 경제특구도 설치를 했습니다. 1991년 탄도원 수출 가공구를 설립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이테크, 뭐 기계, 섬유, 플라스틱, 의료 장비 등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육성하길 원하는 산업 리스트를 좀 공개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1999년에 뭐 띠엔선 산업단지, 그다음에 2002년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등을 연이어서 설립을 하면서 그 뭐 베트남의 경제 특구가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곳이고 산업 단지는 2017년 5월 말 기준으로 320한 곳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개설이 됐거든요. 근데 북한도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뭐 물론 베트남에 비교를 해보자면 너무 부족한 수준이지만요. 2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북한이 전역에 걸쳐서 그 경제개발구 그다음에 경제특구를 설정을 한다는 거는 국토 발전의 밑그림을 북한 당국이 이미 그리고 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좀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제특구 같은 경우 북한이 외국인 투자법이나 기업법 같은 이런 법과 제도를 고쳐가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내용 지난 방송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건 역시 베트남과 비슷한 면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예, 맞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1994년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데 성공하고 아주 공격적인 외자 유치 정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고 국가투자협력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사업은 절대로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외국인 투자자본 보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가 대외무역을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철폐하고 신규 무역회사 설립을 허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간산업을 제외한 많은 국유기업들을 민영화해서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그 기업들이 좀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예.
이런 내용은 북한이 2016년 5월에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지침에 담겨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도 외국인 투자금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예. 넣었어요. 그리고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겠다. 그런 예. 내용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돈주들이 가진 자본만으로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주변국에 그 좀 대규모 외자 유치를 할 필요성을 인지를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걸 위해서는 뭐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나면 뭐 미국,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관계가 정상화될 거고 그러다면 예. 해외 자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지겠죠. 특히나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선 뭐 대규모 인도적 그 뭐 개발지원 사업을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뭐 이 역시도 한국이 그 5.24 조치 이전에 많은 부분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2016년 5월에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 지침. 이 네.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 투자금에 대한 국가 환수하지 않겠다 조항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2017년, 18년, 벌써 2년 동안인데 그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기까지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이런 경우를 하고 싶다는 열망도 북한이 갖고 있는 거 확실하겠네요.
네.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북한이 미국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베트남의 발전에 비추어서 최근까지 북한이 걸어온 개혁개방의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펼쳐나갈까요?
앞으로도 여정이 굉장히 길고 험난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특히 세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가장 먼저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북한이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 나라고 안전한 예. 나라인지를 좀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그럴 것
싶습니다.
같아요. 투자하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투자를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예. 시장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를 좀 더 튼튼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위협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 북한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그런 신호를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북한 당국이 기업소들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비효율적이죠. 네. 네.
한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습니다. 기간 산업을 제외한 국영 기업들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 시장에 맡겨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북한에서도 정말 북한 주민들이 쓰기 충분한 양의 생필품들이 생산이 될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국영기업에서 그런 것보다도 민영화.
그렇죠. 민영화를 해야 아무래도 네.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는 게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을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들의 시장 활동을 완벽하게 합법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지금 장마당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인정이 되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지금 그 인정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상 음성적이지. 그러니까
예.
이거를 완벽하게 합법화를 해줘야만 전면적인 가격 자유화가 가능해질 거고
예.
북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네. 외국인 투자가나 북한 주민들이나 이 소유권 인정하고 네. 안전하게 간다면 경제 발전이 있겠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걸어온 길을 아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걸어온 길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을 줄여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걸어온 길은 발판을 삼고 걸어가야 할 길들은요 아주 명확하게 잡아서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그 길의 성공을 저 또한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박은주 박사였습니다. 저는 통일전문진행자 김혜영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